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수없는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전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와 지구는 전쟁으로 멸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라면 벌써 멸망되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멸망은 도덕성의 상실과 인간성 파괴,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그 가운데서 생기는 불신과 거짓, 폭력과 절망, 사치와 낭비, 자식이 부모를 버려버리는 가정의 파괴 내지 이 가정의 변질로 인류는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죄목을 21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이 말세에 나타날 죄목, 죄악상을 19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 이 19가지의 죄악의 모든 근본 원인은 부모를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 이 인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저질러지고 있는 최악의 죄악상은 부모를 거역하는 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토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외치는 줄 아십니까? 부모 공경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정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시대와 사회는 부모 중심의 가정이 되어졌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왜곡된 시대와 그 사회는 자녀 중심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했던 교육은 단 하나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뭘 들어야 하느냐? 두 가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들으면 다 잘 되고 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가 입을 열어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면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거부하고 다 달아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되어버리면 이 믿음의 유산, 이 풍성한 믿음의 전통들은 단절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배워오는 것은 세속풍조, 썩어질 풍조들인 것입니다. 자녀 중심의 가정은 허망한 가치관에 잠식되어져 그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이 병리 현상들을 우리는 연일 이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이 주는 탐욕의 물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 사단의 자녀, 탐욕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갑질하다가 패가 망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자식이 상전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작금의 현상은 부모가 자녀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따름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신앙을 배우고 부모에게 우리는 인격을 물려받고 도덕과 그 가치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잘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동의 셈에서 이 말의 셈에서 사랑과 정의, 영성의 물이 흘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로부터 존중을 받고 우리 후대가 강성하고 튼튼하게 바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셈에서 복의 원천을 기를 수 있도록 부모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영구히 보존되어져 왔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인류 최초로부터 전해오는 자연의 법, 아니 신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두 가지 하나님의 법, 이 신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의 법은 20장 12절에 보면 카베드 엣 아비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신약의 법은 에베소 6장 1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파쿠에테 토이스, 권유신,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디카이오스, 옳은 일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인률로 주신 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 이 부모 순종은 적극적인 계명으로서 최우선해야 하는 우선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로마서 1장 33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 여러분, 성경의 탄식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풍자가 최극에 달해버린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루는 석가가 제자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해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 해골이 희고 무거우면 남자의 것이고 검고 가벼우면 여자의 것일 것이다. 여자가 아기를 한 명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너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여자는 백골이 검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더랬습니다. 부정 모혈. 결국 우리는 부모의 살을 먹고 살을 떼고 부모의 골멸로 여러분 살고 있는 생존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양봉하는 장로님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벌이 분봉할 때 어떻게 분봉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로님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되물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벌통에 군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새 왕이 나면 새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왕이 군사를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갑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 가장 친숙한, 가장 익숙한 자리를 후배 여왕에게 물려주고 위험하고 앞날이 보장되지 않는 그 개척지를 향하여서 오래된 왕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물려주신 분이 부모인 것입니다. 효도를 잘 하는 사람은 다른 부모님들을 내 부모님 같이 공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효도를 안 하시는 분이 만약 있다면 오늘부터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시면서 적극적인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상급도 허락하셨습니다. 잘 되고 생명이 길어지고 땅에서 복을 누리는 그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공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페널티가 아주 무서운 중재로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죽어서 저 끝없는 무저갱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마디입니다. 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 효,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정성, 그 믿음의 본을 너는 오늘 배워야 한다. 따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효도를 했느냐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높이 받들어 공경했습니다. 부모 공경을 원어로 카베드,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부모를 무겁게 신중하게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솔하게 가볍게 대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높은 존재, 높이 대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은 존경해야 할 존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무식하고 돈이 없고 빽이 없고 지위가 낮더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낮게 보지 말고 우리의 부모님을, 너의 부모님을 높게 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 볼품이 없고 별 볼 일 없어도 너는 내 부모를 무겁게 보고 높여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은 단순한 부모가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섬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처럼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 코르반은 뜻은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카베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베드란 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비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대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할 이유도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다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녀에게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그토록 높이고 존경한 사람입니다. 총리 대신으로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출세한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하대하지 않고 경의 대하지 않았습니다. 높이 우르르 존경했던 것입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이 당시 바로가 살던 수도는 가이로 남쪽에 있는 멤피스입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멤피스와 고센까지는 수백 킬로가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요셉이 수레를 타고 이 멤피스에서 고센까지 그 무더운 날 그 더위를 무릅쓰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으면,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이 여겼으면 총리 대신이 수백 킬로를 멀다 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왔겠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앉아서 총리 관저로 부르지 않고 직접 달려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높이 받들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요, 목사님요, 목사님은 그러지 마이소 하시면서 장로님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 상처된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교회 학교에서 선생으로 있으면서 그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대요. 그 목사를 된 그 제자를 노회 때 만났대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장로님이 아는 척하면서 이 제자 목사에게 다가갔는데 그 제자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서 피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행색이 깨재재한 시골 촌보라고 외면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요, 목사님은 그러지 마이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골 두메산골하고도 깡촌하고도 오지 중에 오지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그 시골 동네에서 논 팔고 밥 팔고 소 팔고 어렵게 어렵게 아들을 공부시켜서 아들이 판사가 되었더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에 잔치하고 몇 날 며칠 여러분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판사 아버지가 논일 갔다가 지게를 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집에 와보니까 집에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웬 낯선 사람들이 집에 와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니까 젊은 색시가 아들하고 있고 웬 신사분 내외가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젊은 색시가 저 사람 누구야? 하니까 아들이 엉겹결에 아 우리 집 머슴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손님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곧바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목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 요셉은 초라하고 몰골이 흉흉한 아버지 야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머슴이라지 않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목을 어긋맞추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고 하염없이 기쁨의 회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버지 달래가서 목을 안고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냥 요셉이 아니에요. 이른지하 많은 지상 주위에 있는 애굽의 총리인 것입니다. 이 총리가 시골 촌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채통없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시골 촌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떳떳하게 모시고 바로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바로가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자마자 바로는 네 나이가 얼마고 야곱은 고생과 연단의 풍찬 노숙의 삶을 살면서 늙고 병들고 초췌한 천민 중에 천민이요 상거지 중에 상거지 상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아버지 야곱을 바로가 보자마자 너무나도 기가 차서 행색과 몰결이 너무너무 형편없어서 물을 서 있는 말은 네 나이 얼마고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은 거창한 말 같지만 한마디로 폐하 저는 추하고 보잘것없는 냄새나는 시골 촌 노인네 올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봐도 험악한 풍상만큼이나 내 몰골이 험합니다. 나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니 나를 그냥 그렇게 봐주십시오. 애굽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당시 농업은 최고 산업 중의 산업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목은 천대시하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오랑캐나 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가문, 자신의 출신, 자신의 배경, 자신의 부모와 그 직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효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아버지를 절대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지위나 조건으로 보지 않고 아버지 그 자체를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본문 33장 34절 말씀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목축은 애굽에서 가장 천대시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천대시하는 그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목축한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임금이 너희 직업이 뭐냐고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당시에 최고 산업이었던 나는 농사 짓는 농장주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나는 사업한다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할 말 없으면 공무원 은퇴해서 연금 받고 있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했더라면 이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심한 자괴감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구나. 요셉은 아무 볼품없는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부모를 떳떳하게 생각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했고 자랑스러워했고 그 부모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김소월은 그의 시에서 비록 나의 어머니가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모 자체로서 감사할 존재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유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온통 칭찬과 축복의 일색뿐인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효도의 감동을 받았으면 이토록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었을까.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섬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자기를 높여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한없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충분히 원한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위 또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고 얼마나 상처,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형들에 대한 엄청난 증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저를 끝까지 찾지 않았나요? 왜 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나요? 왜 그때 나를 혼자 보내서 내가 그렇게 되게 했나요? 그 형들의 엉터리 같은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었나요?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사랑했나요? 아버지, 저 형들을 보세요. 나를 노예로 팔았어요. 저놈들이 피부치를 노예로 팔아버린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런 원망을 하거나 아버지에게 형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은 내 이놈 내가 내 죄를 알렸다 호통치거나 그 형들을 무릎 꿇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서운한 말을, 억울한 말을 이런 방구도 아버지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아프게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가 뭐냐 하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다고 원망의 감정을 마구 드러내는 것, 이게 불효인 것입니다. 효자는 설사 부모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해도 침묵하고 자제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면 부모에게 상처만 남기게 할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 앞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다면 그 아버지는 결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것이고 살아계시는 동안 늘 자불 안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요셉이 언젠가는 복수를 할 텐데 그런데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라고 다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자녀보다 못한 부모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보다 인격이 모자란 그런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식구들을 무진장 괴롭히는 부모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부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부모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절대 건물, 서운한 말, 원망하는 말,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노엽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직 자녀는 그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할 의무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위대한 효자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들을 향하여서 원한을 풀거나 복수를 하면 하늘에 먼저 가 계시는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지 않고 추방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요셉과 함께했고 아버지 살았던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했던 것입니다. 고센이라는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잘 살 수 있는 곳이 기름진 땅,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끝까지 기름진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뭄이나 흉년으로부터 고생하지 않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까지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행복을 드린 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시골 촌부를 바로의 밥상에 앉혀드리는 그런 영광을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사후에도 바로의 장례에 준하는 절차를 지내면서 그 아버지 야곱을 아주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을 만족하게 해드렸습니다. 이 효도효자, 이 한문으를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아들자와 늙을로가 합성된 말입니다. 이 노인 밑에 아들이 바치고 있는 뜻입니다. 아들이 늙으신 부모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녀는 늙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봉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 요셉이 아버지를 그토록 만나려고 애썼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시기 전에 잘 해드리기 위해서 요셉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잘 공경했고 그 공경하기 위하여서 거처를 마련하자마자 바로 고센으로 모시고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아버지를 모셔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닌 것이고 요셉에게서는 엄청난 부담이 오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자기 나라에 데려오면 이 문화가 맞지 않는 사람들, 애국풍토에 맞지 않는 이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요셉은 엄청난 체면에 깎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일념은 연로하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모셔야겠다는 그 다급함, 그 일념, 그 생각뿐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하고 계시냐?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 안부부터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사가 확인된 순간부터 이 요셉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아버지를 모셔와야겠다. 내가 빨리 아버지를 모셔와서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겠다. 그 일념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기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아버지를 있게 효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요셉은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가 효도를 다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쉽게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하면, 출세하면 그때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부모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밤새 안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 산의 진미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살아 멸치 한 마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대 미만만 하십시오. 죽어 산의 진미보다 살아생전에 멸치 한 마리가 더 낫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출세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꼭 성공해야 효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만난 거는 많이 사드린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사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받은 최고의 대접, 볼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 안 잊어버리는 대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속도로 선상에서 제가 사드린 핫바 2,000원짜리입니다. 그 후로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꼭 들려서 저희 어머니에게 핫바 하나는 꼭 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핫바 하나 얻어 드셨다고 온 동네 교회 가서 우리 아들이 핫바 사주더라고. 그 몰랑몰랑한 게 참 맛있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게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종교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잘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 3년 심요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TV에도 나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는 죽은 부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3년 심요살이 하다가 몸 상하면 불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금방 자녀 곁을 떠나가 버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낳아주신 것, 길러주신 것,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천륜입니다. 이건 일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영과 인격이 죽은 사람들은 죽은 부모에게 잘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나 영과 인격이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잘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을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고 살아계실 때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요셉의 이 지극한 효도를 배워서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땅에서 축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면서 땅을 차지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와, 서울교회 사람들은 다 효자고 효녀구나.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저절로 전도가 되어져서 이 빈자리를 채우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